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3일 첫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안보를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성장과 에너지 그리고 국경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캐나다와 미국만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그동안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난민수용 등 몇몇 현안에서 이견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견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곧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요청한 이번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북한은 12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5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13일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텐가론 연구원은 13일 열릴 긴급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를 앞두고 시리아 정부가 반군과의 포로 맞교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반군들은 이 같은 조처가 시리아의 향후 정치적 협상을 논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 당국자는 13일 반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납치된 사람들과 정부가 구금 중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시리아 관영 언론에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13일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시에서 진행되던 항의 시위를 겨냥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약 85명이 다쳤습니다. 고위경관 2명이 사망자 가운데 포함됐고 구조요원들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약사들이 정부의 새 규제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희생된 경관들이 시위 지도부와 협상하고 있을 때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매설한 폭탄이 터졌는지 아니면 자살 폭탄 공격이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탈레반에서 떨어져 나온 무장 조직인 자마둘 아라르가 이번 공격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구호선박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 대변인은 구호선이 해안지구 콕스바자르 인접 소나디아 섬에 정박했지만 이 섬에 하역시설이 없어 다시 치타공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4일 오전 치타공에서 공식 전달식이 있은 뒤 구호품들이 테크나프 지역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구호선에는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기타 보급품 약 2,300톤 분량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테크나프에는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로힝야족은 오랫동안 불교가 주류 종교인 미얀마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5일 열리는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문제와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등 여러 현안을 놓고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비난해왔지만 취임 이후에는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이란 핵합의 파기를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보좌진을 통해 핵합의를 지키고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전보다 거칠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도발 의지를 나타내는 예고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평양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4도입니다. 동해북부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보다 거칠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3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보다 더 거칠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임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사용하며 군사력 행사에 상당히 신중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방미 중 워싱턴과 플로리다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일 간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도중 감행돼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NHK와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가고 싶어 한다며 트럼프 정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보다 거칠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명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아베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위대한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하지 않아 안도했다며 앞으로 두 나라 동맹 관계에서 일본군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NHK는 별도의 기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일 정상의 만찬장이 일시에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만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을 인용해 만찬 도중 갑자기 관계자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두 정상 주위에 측근들이 몰려 보고를 하고 뛰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공식 설명은 없었지만 뭔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어 문서가 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불빛을 비추며 신중하게 서류를 읽는 모습이 목격됐고 두 사람이 만찬석에서 일어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러 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동석하겠다고 제안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잠시 뒤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13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한반도 시간으로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도발 의지를 나타내는 예고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약속했던 그런 동일한 그런 뭐 ICBM은 아니더라도 도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주고 또 앞으로라도 이제 필요한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도발을 하겠다는 하나의 그 신호탄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군사 안보적 위협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핵무기라든지 고각발사라든지 그리고 신형의 엔진을 시험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볼 때 보유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앞으로도 또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군사 안보적인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휴일인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영과 최고위급 접촉을 갖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NSC 이후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 성명은 이와 함께 이번 발사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13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에게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도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이라고 판단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도발 정책을 쓴 것은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이런 식의 미사일과 핵개발 정책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조짐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음 달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탐색적 도발의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보인 태도가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해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도발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ICBM 관련 신년사를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바로 맞받아치고 그다음에 아베와 그 회담하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반도 주변 전략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도발을 했을 것으로 보고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이유로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ICBM급 추가 도발을 경고한 이중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8번 실험해가지고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무수단 신뢰성이 없는 엔진을 2개 내지 3개 묶어가지고 쏜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한 거는 그 무수단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야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도 가능해지는 거죠.
북핵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간책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미중 간 화해 분위기를 보인 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압박, 그리고 이걸 위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컨더리 생션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사일 도발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압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중 갈등을 촉발시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미한 연합훈련 전후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도발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빨리 만들어 놓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도발이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쏘아올린 축포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를 적용한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거리는 무수단 미사일보다는 짧은 2,500에서 3,000km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LBM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3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SLBM 발사를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SLBM 기술을 토대로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사거리 2,500에서 3,000km로 추정됩니다. 사거리 2000에서 2500km인 SLBM에 비해서 늘었지만 3000에서 3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보단 짧습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계량형으로 직경 1.25m,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2단 로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제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 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건 상당히 높은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액체에서 연료가 고체로 넘어가면 현대화된 미사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고체형이 되면은 그 뭐 연료통 큰 게 없을 필요 없고 짧아지니까 길이가 짧아지고 그다음에 기동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차량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발사 준비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바로 발사할 수 있거든요.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단 중거리 로켓을 3단으로 만들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만들었고 이번엔 SLBM 체계를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전략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정확한 사거리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ICBM의 1단 추진체 실험으로 이동 발사가 용이한 고체 추진 ICBM 개발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이 미사일에 2단 추진체를 결합하면 ICBM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며 ICBM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시험 발사 현장과 북한이 새로 개발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과 동체에 북극성 2라고 적힌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시험 발사한 SLBM의 콜드런치 방식을 지상 발사에도 적용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미사일 동체는 길이가 9m가량으로 12m인 무수단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두 부분은 기존 SLBM보다 완만한 둥근 모양으로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탄도미사일 재진입체 모양과 흡사합니다. 이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한 축에 바퀴가 6개 달린 차량에 탑재됐지만 이번엔 탱크와 같은 무한궤도 차량에 발사관을 장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곧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미국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놀랄 정도로 절제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수항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중국도 책임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수항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유엔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일부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한 추가 제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제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제재가 북한의 사후의 경제적 상황과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유엔 안보리도 제재가 민생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안보리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직접 금융 거래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단 교환이 중단됐고 북한을 방문하는 러시아 사업가의 수가 크게 줄었으며 교역이 감소했고 공동 투자 사업들이 여러 개 동결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무부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마츠고라 대사는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정치 외교 분야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으며 문화, 과학, 교육 협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츠고라 대사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두 강대국이 안보 현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츠고라 대사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접근법이 바뀌고 미국의 동맹들의 정책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단독으로 맺은 합의가 한반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는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미화 8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분유 지원과 식수 위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북한에서 8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835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 가운데 75%인 600만 달러는 영양 지원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직접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북한 내 11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슈퍼 시리얼, 즉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됩니다. 개발협력처는 영양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 실조와 영양 부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또 식수위생 사업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주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진행되며 식수위생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80만 달러 규모 예산을 식수위생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지속가능한 생계와 재난감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경사지 관리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임농복합 경영을 통해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을 줄이면서 식량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이 사업에 미화 6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 50만 달러, 북한 내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에 15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 민간 구호단체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오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BOA는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서 이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섯 차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사형, 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군 보안사령부가 정치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키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렸던 청문회에서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얘기를 나눠본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체포된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고위부 차가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싣고 들어왔는데 내려놓은 것이 이곳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본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 실종의 희생자가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감자들이 신문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기간 동안 수감자들을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욕과 위협, 고문을 가한다는 겁니다.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신문 당시 거꾸로 매달린 채 몽둥이로 맞았고 소위 비둘기 고문으로 불리는 모진 고문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였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36kg가 됐습니다. 체중이.
보고서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즉결 처형되지 않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 버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소가 북한의 정치 체제와 지도부에 도전하는 단체와 가족, 개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의적인 굶주림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으로 수감자 수가 점차 감소해왔고 지난 수십 년간 수십만 명의 정치범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정준화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수용소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으며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4개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교화소와 다른 단기 강제노동 수감시설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는 겁니다. 탈북자 김광일 씨는 함경북도 회령시의 인민재판소에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며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한테 그런 말 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관은 그런 건 묻지도 않고요. 검사가 검사의 동거에 그래서 재판장은 판결 내립니다.
이들 수감자들은 고의적인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며 경비병과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과 성폭행, 다른 자의적인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범죄나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을 지켜본 목격자이며 이는 처형이 주로 중심지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공단 착공에서 폐쇄까지 지난 13년 동안 개성공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최원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의 출발점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경제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를 토대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의 현대그룹과 북한은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78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라는 점이 개성의 공단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에 이어 이듬해 공단이 들어설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늘로 시범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듬해 6월 한국 기업 15곳이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 공장에서 오늘 첫 제품이 생산돼 출시됐습니다.
이후 2005년 18개 불과하던 개성공단 입주 한국업체는 2007년에 65개, 그리고 2016년에는 124개로 늘었습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도 2004년에 55명을 시작으로 2007년 2만 명, 2009년 4만 명, 그리고 2016년에는 5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공단이 아니라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교류를 하는 통일 실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북측 노동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눈도 돌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초코파이와 라면, 커피 같은 남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수 샤워나 수세식 화장실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점차 북측 노동자들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당 간부 자녀들도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고 탈북자 권효진 씨는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중앙당 간부들 자녀들까지 개성공단을 입직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뭐 옷을 하나 줘도 그 값싼 가격으로 주거든요. 걔들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몇십 배의 그 이윤을 붙여서 시장에다가 대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국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조은희 연구교수는 말했습니다.
5만 5천의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20만 정도는 그 남한의 문화라든지 남한의 상관, 뭐 남한의 이미지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개성공단도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4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 전원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이로 인해 5개월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연간 1억 달러의 외화를 북한 당국에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착공 13년 만에 핵 문제로 인해 폐쇄됐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던 5만 4천 명 북한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한국 기업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을 이루려던 꿈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정책연구소가 탈북 난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부시 정책연구소가 지난 6일부터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자유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 정책연구소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미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운데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에서 태어난 뒤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장학금 규모는 연간 1인당 최고 15,000달러입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4월 28일까지며 지원 방법과 신청서는 부시정책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시정책연구소는 텍사스 커뮤니티 재단이 관리하는 이 장학금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탈북 난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정책연구소의 홀리 쿠즈미치 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과 미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필요를 연구했고 미국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열린 북한 자유포럼 행사에서 미국 내 탈북 난민을 위한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nd so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the Bush Institute's scholarship and mentoring program for North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이 교육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장학제도 출범을 위한 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만 달러가 모금됐다며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탈북자들의 삶을 다룬 춤 공연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탈북민들의 삶을 다룬 춤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입니다. 자유가 없이 고립된 섬과도 같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목숨을 담보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춤판 야무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공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섬이라는 공연은 지난번에는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공연은 북한에서 홀홀단신 탈북해 내려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무용수가 공연하는 형식입니다. 현대무용가 금배섭 씨입니다.
솔로 시리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노동자들이나 뭐 혼자 시위하는 1인 시위하는 사람의 얘기를 다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얘기입니다. 홀로 여기 한국 사회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다 보는데 북한에서 넘어와서 같이 온 사람도 있지만 물론 가족을 데려오리라 마음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견디고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이번 섬이라는 공연에서 이렇게 홀로 무대를 채우고 있는 금배섭 씨는 국내 공연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가 이렇게 탈북민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무대에 서게 된 건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생각해보고 남이 아닌 가족과 친구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보여주면 한 번은 우리가 이탈 주민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좀 더 주위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탈 주민이 남이 아닌 우리 같은 진짜 뭐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 사람들은, 이 북한 이탈 주민은 그 북한이랑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좀 표현해 봤어요.
섬과도 같은 북한을 탈출할 당시 생사를 넘어서 한국으로 왔고 또 자유를 찾아온 한국에서는 북한에 두고 온 그리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탈북민들의 삶을 무용가 금배섭 씨가 몸으로 표현했다면 음악감독 윤형종 씨는 공연에서 음악으로 이런 탈북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 그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악기를 나열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장비와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예술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조금 재밌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금배섭 안무가님의 신체 언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본인만의 신체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외됐거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 신체 언어를 보면 아 정말 슬프고 소외돼 있고 뭐 그런 몸짓을 많이 쓰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네.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해 다큐멘터리와 영화 그리고 책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현대무용으로 만나는 건 다소 낯설기도 한데요. 고립된 섬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이 작품 섬에서는 그들만의 몸짓과 또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무용 공연이라고 해서 봤는데 꼭 몸짓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무용의 몸짓이 아니고 한 명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낯설었고요. 그리고 그 낯섦 속에서 또 직접 연주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서의 또 오는 생동감이 있어서 그게 한 대 이렇게 어우러져서 보는 그 느낌이 탈북자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작품을 섬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한 번 더 정말 들여다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이라는 섬을 떠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찾아온 탈북민들. 이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섬이라는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가 금배섭 씨입니다.
그거죠. 한 번쯤 주위를 둘러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작품 시작할 때 들리세요?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하는 건 좀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이런 것들이 들리냐 뭐 한번 귀 기울여보자, 들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정도면 되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입니다. 동해 북부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1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4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1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6도입니다.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5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6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 정부가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2일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3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요청한 이번 회의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13일 지적했습니다. 13일 첫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안보를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성장과 에너지 그리고 국경 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캐나다와 미국만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13일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시에서 진행되던 항의 시위를 겨냥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약 85명이 다쳤습니다. 고위 경관 2명이 사망자 가운데 포함됐고 구조요원들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약사들이 정부의 새 주재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희생된 경관들이 시위 지도부와 협상하고 있을 때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매설한 폭탄이 터졌는지 아니면 자살 폭탄 공격이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탈레반에서 떨어져 나온 무장 조직인 자마둘 아라그가 이번 공격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구호 선박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군 대변인은 구호선이 해안지구 콕스바자르 인접 소나디아 섬에 정박했지만 이 섬에 하역시설이 없어 다시 치타공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4일 오전 치타공에서 공식 전달식이 있은 뒤 구호품들은 테크나프 지역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구호선에는 2,300톤 분량의 식량과 의약품, 기타 보급품 등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테크나프에는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로힝야족은 오랫동안 불교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를 앞두고 시리아 정부가 반군과의 포로 맞교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수감자들 석방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반군들은 이 같은 조처가 시리아의 향후 정치 협상을 논의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 당국자는 13일 반군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납치된 사람들과 정부가 구금 중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시리아 관영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군 측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정부가 지난 카자흐스탄 회담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이 후원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12일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문제와 이스라엘 정착촌 등 여러 정책을 놓고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을 비난했지만 취임 후에는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이란 핵합의 파기를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핵합의를 지키고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